같이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청계산 밑에 원지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청계산에는 기도원이 있어 자주 기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양 옆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은 그 목사님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는 한 가족이 고추나 깨, 호박 같은 것을 심어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나면 매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대놓고 욕을 심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할아버지가 왜 욕을 심하게 했냐 하면,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밭에 열린 고추며 호박이며 깻잎 같은 것을 남김없이 다 따갔기 때문입니다. 조금 열리기만 하면 따가고 따가고 해서 완전히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밤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도적질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한국이나 이민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가끔 터져나오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범행과 같은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만 더 심어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해를 할뿐 아니라, 소위 교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모르면서, 즉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혼란과 무지와 혼돈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라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당시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는 말로 본 비유가 시작됩니다. 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때 원수가 와서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기 가라지는 이스라엘에서는 돋보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곡이 자라야 할 밭에 독보리가 함께 섞여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알곡이 제대로 결실할 것 같은데 주인은 마치 게으른 농부처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라지 뿌리는 알곡보다 깊게 박히고 넓게 퍼져 알곡의 뿌리와 엉켜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알곡을 뽑을 수도 있고 설령 확실하게 가라지로 알고 뽑는다 하더라도 알곡과 엉킨 뿌리 때문에 알곡도 뽑힐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의 제의를 거부하는 주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인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고 추수할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모아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 즉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하고는 몇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물론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밭은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나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해 주신 두 비유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뿌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고 결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방해를 합니까? 원수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심음으로 천국의 자녀들이 알곡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셔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고 또 로마를 무찌르셔서 자신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즉각적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을 보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구원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의 한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까요? 천국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할까요?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도로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동안에는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덮고 있는 가라지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알곡들은 변함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이라는 밭에서 가라지와 같이 생활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서 자라가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넓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고, 좁게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도 영적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포함되어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가 알곡으로 자라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다루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씨앗을 자라게 해서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서 알곡으로 자라게 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알곡으로 자라가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알곡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고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이 충실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마치 알곡으로 만드는 힘의 근원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은 세상의 힘, 어떤 방법, 어떤 자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상, 철학, 과학,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힘든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귀중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꿈꾼 것을 붙잡아서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후에 자신을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시는 꿈으로 믿었다면 그는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이나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혼자 가슴에 품고 발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그 꿈이 우습고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그 꿈을 정말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인용한 시편 105편 18절 말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는 말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직역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돈스러웠다, 정신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고생할 때 도대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인용한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단련시켜줬습니다. 즉 요셉은 감옥에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보고 상황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다루는 훈련, 돈을 관리하는 훈련, 정치가로서 수업을 시켜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정신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알곡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알곡으로 매일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 알곡 신자인가 하면서 나의 알곡됨을 점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 정말 알곡이 맞나? 라고 핏대를 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고발할 때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오류나 부패를 눈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뽑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회개를 통한 회복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영적인 공동체에 퍼져나갈 때는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단호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목적은 가라지를 치료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어야지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이 땅에 있을 때는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화될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독보리 같은 사람이 알곡으로 변한 케이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독보리 같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곡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의 복음을 힘껏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의 씨앗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원수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 사람들이 잘 때였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21세기 최고의 첨단의 문명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이해 못할 소리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신앙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이 세상 임금, 거짓말쟁이,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갖고 계신 소원과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 공격을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부패를 막을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더 부패해져가고 더 어두워져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현대교회에서 그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본문과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탄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를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도 되지만 동시에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은 매일 매 순간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신앙이 나태해지면 반드시 마귀는 가라지를 우리 삶에 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이 알곡인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곡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앉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은 그 한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가라집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며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알곡 신자들은 죄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로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희망하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알곡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자라기에 힘쓰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서 매일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심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판명되어서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